아, 예배에 대한 정의가 시편 29편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려야 된다. 이게 예배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거룩함의 아름다움. 멋있는 말입니다. In the beauty of holiness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우리말로는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는 true worshipper를 찾는다 그랬어요. 참 예배자를 찾는다. 참 경배자를 하나님이 찾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을 오전과 오후에 이제 설명을 했고 메가도 목사님의 그 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도 이제 보내드렸지만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바로 나 자신이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지 않고 내 유익을 구하고 내 필요를 구하고 내가 받아야 될 무슨 복을 더 중요시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공예배 이렇게 드리러 나올 때는 내 필요, 내 거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일단 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이런 존귀, 공경하는 거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메가도 목사님의 그 책의 11장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1장 이후의 거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11장은 내용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이유, 아버지라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린다.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예배와 관련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학적인 그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내용. 우리가 신학을 공부한다 이렇게 하면 신학에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그리스도도 있고 뭐 교회도 있고 죄, 구원, 뭐 천국, 지옥 이런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신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신학 가운데 영어로 proper theology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유한 신학이 있습니다. 고유한 신학. 그 얘기는 하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 말 그대로 신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proper theology가 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유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학, 이거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은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이 핵심과 함께 성령 하나님께도 우리가 예배 드린다. 여기까지 이제 이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본문을 우리가 여러 차례 이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수가성의 그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에게 예배 장소가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그런 시점이 아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분에게 어떻게 예배 드리냐가 중요한 때가 왔다. 그렇죠? 예, 그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배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불렀으니까요. 아버지고 그 대상이신 그분은 영이다. 이 두 단어는 참된 예배의 그 적절한 대상,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이제 알아보는데 아주 필요한 그런 말입니다. 4장 23절 가서 보시면은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온다.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온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 흠정역을 갖고 있으면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돼 있는 게 다 고딕체로 돼 있을 거예요. 명조로 돼 있다가 모든 문장은 그런데 가서 고딕으로 이제 돼 있는 거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father, 아버지라고 하는 거에 그 F가 대문자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걸 살려서 이렇게 father 이거 돼 있는 거를 그냥 간단하게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고딕체로 이게 다 돼 있습니다. 고딕. 요한복음에 특별히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고딕으로 된 그런 그 아버지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또 하나님을 가리켜서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리즈를 오늘까지 이제 포함해서 18번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퍼스널한 그런 분이다.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다. 하나님이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도 지정의를 가진 그와 같은 인격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무한한 능력,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을 표현할 때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변치 않으시고 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어디나 계시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 거룩한 분이시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전체 문맥을 가서 보면 예수님은 본인이 만난 그 우물가의 여인을 위해서 이 모든 거를 다 친절하게 요약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서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참되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와 영으로 인지하고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해야만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친절하게 이 여인에게 이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편재하신 어디나 계시는 영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이라고 하니까 육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우상과 같은 뭘로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비교해서 뭘 만들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어떤 물리적인 거, 뭐 뒤집어 쓰고, 뭐 초를 들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어떻게 드려야 되냐?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온 마음을 집중을 해서 내 혼과, 그렇죠? 예, 모든 거를 다 집중을 해갖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그래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영이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마음을 온 마음과 혼을 집중을 해서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그게 개인적으로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드리는 개인의 삶의 예배든지 이렇게 다 같이 온 교회가 모여서 드린 공예배든지 그렇게 드린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그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잘못 드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이해하면서도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라는 거 깨달았고 그래서 물리적인 뭘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이런 거 다 깨닫고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려고 해도 한 가지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럼 우리의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될 수도 있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사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한다. 이게 지금 오늘 백아동 목사님이 본인의 책 예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잘 설명을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언급하실 때 사용하신 그런 호칭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버지, 하나는 하나님. 두 개밖에 없어요. 한번 가서 찾아보시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두 호칭 중에 어떤 호칭을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사랑하셨냐? 아버지라는 호칭이에요. 아버지.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내용이 한 70번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람들에 대한 그 죄의 심판을 다 지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내용이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거기에서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할 때도 사실은 시편 22편에 있는 다윗의 그 시편을 그대로 인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나온 거. 여기 빼고는 이 하나님을 언급을 할 때면은 다 뭐라고 언급하냐, 아버지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예. 그래서 요 아버지라고 언급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를 맥아더 목사님이 이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신학적으로는 심오한 그런 내용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버지께. 4장 22절, 21절.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 23절 앞부분에도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온다. 23절 끝부분에도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맥아더 목사님이 여기서 왜 이거를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거냐.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본질적으로 틀린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예배하고 관련이 돼서 중요한 그런 말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그러고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의 개념과 예수님이 요한복음 포함해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개념에 차이가 있다는 거, 그거를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계속해서 쓰시면서 무언가를 부각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그러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어려움을 당하거나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사랑 많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그 아버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아버지를 처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전에는 아버지라고 부르질 못했어요. 그래서 5장 6장 마태복음 가서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는 거는 성경적으로 옳은 거예요.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자, 그런데 요한복음 4장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의 복음서의 여러 부분에서 또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가서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아버지를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 그때의 그 아버지와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는 그 대상으로서의 마치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아버지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거다. 예배 드릴 때 특별히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가 이거 할 때 요 구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소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수 있나. 자,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어요. 많이 그랬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자, 이렇게 아버지하고 이렇게 부르거나 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버지라고 그러고 마이 파더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할 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는 예수님에게 족보나 어떤 혈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진짜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 그런 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다. 한국의 대다수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고 뭐 복음성가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시편 2편 7절이에요. 이 시편 2편 7절, 내가 측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거 대다수 성도들이 목사들이 잘못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자, 이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거, 그게 그날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어느 날, 그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이 날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여기 이 날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여기 내가 너를 낳았다. 성경은 남자가 남자를 낳는 걸로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 걸로 돼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낳으면 그때는 베어, 본이라는 B-O-R-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남자가 남자를 낳는 거, 다 성경은 남자가 남자를 낳는 걸로 돼 있어요. 이때는 비겟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비겟. 그래서 이게 비겟, 비겟 낳았다고 하는 이 말, 이 말은 두 인격체 사이에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지금 여기 같이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경우에는 진짜로 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짜로 낳은 게 아니잖아요. 어떤 거예요?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거 표현할 때 비겟이란 그런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인격체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시편 2편 7절에 이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원래 영원전부터 아들이신 그분을 특정한 시점에 공개적으로 아들이라고 선포한 그 날이 있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13장 33절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뭐에 대해 설명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특별 관계를 맺으신 그 아들이신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날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아들이신 그분이 공적으로 아들로 선포가 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게 상당히 신학적으로 깊은 내용이에요. 이제 저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Eternal Sonship이라고. Eternal, Eternal Sonship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들 되심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예요. 영원한 아들 되심. 그러니까 그냥 말씀드리면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는데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호칭이에요. 그냥 영원 전부터 호칭이고 그 아들이 영원 전부터 그 호칭이고 그러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되고 어느 날 아들이 되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영원 전부터 아버지고 아들도 영원 전부터 아들이지 지금부터 2000년쯤 어느 시점에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진짜 출산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걸 영어로는 eternal sonship,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 무궁토록 아들이다. 이거를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메가더 목사님이 지금 이거를 여러분과 저에게 한 챕터를 이렇게 할애를 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아들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예수님이 신성을 지닌 아들 하나님으로서 어느 특정한 시간에 태어나신 그런 분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영원 무궁토록 영원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그때부터 그냥 영원히 아들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아들이다. 참 이게 멋있는 말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엄청나게 멋있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2000년대 아들이 됐다고 생각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는 그분의 위격적인 관계, 즉 삼위일체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영원한 관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그 안에서 아버지는 영원히 아버지고 아들은 영원히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된 게 아니라 원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인 겁니다. 아들 또한 마찬가지로 어느 시점에 아들이 되셔서 아들이 된 게 아니라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속해서 아들이에요. 변한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러니까 삼위일체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의 핵심은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왔으니까 아버지보다는 아들이 조금 못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아들은 미가엘 천사장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고 여기 아들 예수님은 창조가 된 신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버지와 아들, 그 다음에 삼위일체 안에 그 성령님, 이거 이야기할 때는 이 세 인격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세 인격체가 본질 면에서, 본성 면에서, 능력 면에서, 모든 면에서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 인격체가 처음부터, 영원전 시점에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시고 모든 면에서 동등한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면에서 차이가 하나도 없는 이런 분이시다, 이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보다 열등한 그런 존재,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때 맞춰서 어느 시점에,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수태했다, 이거 아닙니다. 또 어떤 분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전적으로 아버지가 낳은 그런 아들이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에게 태생, 출생한 때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단 교리입니다. 없어요. 예수님은 출생한 때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이 땅에 육신을 몸을 입고 온 그것만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예수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분 자체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아들이신 영원한 그런 존재다. 이거를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다시 말해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의 중요성은 아들이 아버지하고 동일한 본질, 동일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 내용이 뭐냐?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다. 이거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입증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그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냐? 18절 가서 보면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이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저분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는 그땐 그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관점이고 그러한 관점으로, 신학적인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아버지가 존재면에서, 본질면에서, 본성면에서, 신성면에서 동등한 존재다. 그걸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아니 이런 자가 어디가 있어? 너 사람인데 네가 하나님하고 동등해?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며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아무도. 그리고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 아버지의 신성,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성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동일한 거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 내 아버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더니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들을 너에게 보였는데 그 일들 중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급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오 신성 모독 때문이니 그 사람인 내가 너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했더니 벌써 유대인들이 알아차린 거예요. 예, 뭐로 알아차린 거예요? 너를 하나님으로 만드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돌 들어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범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자 이들은 어떻게 인식한 거예요?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신성면에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한다 이거를 깨달아 안 거죠. 자, 요한복음 17장 1절 3절에 예수님이 드린 기도가 나오는데 여기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여 때가 왔으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린 권능을 주셨으니 이것은 그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그 다음에 본인이 동등한 존재다. 그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러니까 그 두 존재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 그거를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 본인은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될 때 유대인들의 그런 신학적 관점 또 성경이 보여준 신학적 관점은 뭐냐? 본인이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땐 아버지하고 동등한 모든 면에서 동등한 것을 소유한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5절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기도하냐? 오 아버지요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뭐예요? 동일한 영광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동일한 영광을 가졌다. 그럼 지금 예배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들 하나님께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맞습니다. 아버지께 예배 드린다 맞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포함이 돼야 돼? 반드시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아버지와 동등한 모든 면에서 동등한 바로 삼위일체의 그 한 인격 그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드린 그 예배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인지를 해야 올바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며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 그럼 두 존재가 동등해야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성경 이해하는 데는 좀 수학도 조금 필요한 거예요. 이게 수학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아버지와 아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듭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 본인은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아버지와 아들이 모든 면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런 분이시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주장을 하신 거다. 근데 사실 이거 우리 인간의 개념,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여러 번 동일한 이런 뭐 사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게 했는데 나에게 예배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아버지께 예배하면 반드시 아들께도 동일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 사마리아 그 도시의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다. 자,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하고 하나님 어디나 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영이라고 단언하며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지를 해야,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 드리지만 그것이 동시에 아들께 예배 드리는 거고 그것이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인식이 정확히 있어서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된 이것 그대로 믿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없이 그냥 하나님은 온 인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주장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그 하나님 받으실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여기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선언문 아닙니까? 이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와 아버지가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그거를 인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지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아버지께 예배 드리고 아들께 예배 드린다는 이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 있어야 최소한 아버지와 아들이 모든 면에서 동등한 그런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인지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아주신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모르면 괜찮습니다. 나이가 한 90대에서 지금 뭐 하나님께 갈라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성경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예배 괜찮아요. 하나님 그거 아십니다. 그런데 일찍 구원받고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이렇게 돼서 어떤 하나님이지 알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예배 드리면 그건 조금 좀 영어로 얘기하면 미저러블 한 거예요. 좀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하나님이 받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잘 모르고 그러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흡한 거죠. 미흡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에 이렇게 성장을 해서 에베소서의 표현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렇게 다다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표현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사용하셨는가 이런 의미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께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모든 면에서 그렇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3절에 예수님이 그거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신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를 공경한다고 하는 말이 영어로 honor. 어떤 사람에게 존귀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이게 공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예배한다고 하면 반드시 누구에게도 예배해야 돼요. 아들에게도 동일한 그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수님이 그걸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렇게 고백이 나와야 그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진리라고 한 그 진리가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동시에 아들 하나님께도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떠냐? 성령님.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우리 보고 성령님께 예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뭐 성령님을 공경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예배는 성령님의 사역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왜 그러냐? 갈라디아서 4장 6절, 로마서 8장 15절, 16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또 누구냐?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개입이 없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없이는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하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얘기할 때 성령님이 없이 그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이 그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배 사역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자, 성령님은 삼위일체 그 한 하나님의 세 인격체 중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자, 성령님은 구약에 한 100번 정도 나오고 신약성경에는 261구절에 성령님이 나옵니다.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 자, 그래서 이 구절들을 통합적으로 전체를 다 모아보면 성령님이 신자들 내부에 영원토록 내주해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 이렇게 읽잖아요. 이 성경의 월 저자가 누구냐? 원래 저자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가운데 특별히 세 인격체 가운데 어느 분이 진짜 저자냐? 그럼 누구라고 대답해야 돼요? 성령님의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먼저 이것을 알라. 즉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의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움직이신 대로 기록했으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수학이 필요한 거예요. 수학이, 논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기록했어요? 성령님이라고 기록했으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시다.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수학도 잘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냐? 땅이 남아있었을 때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대해도 그것이 내 권한 안에 있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 했다. 이게 안 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하였도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거짓말하게 하나님께 한 거라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조직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조직이나 하나님이 그렇게 그렇게 묘하게 그런 방식으로 성령님이 하나님인 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이 나온 이런 구절들 가서 읽어보면 성령님이 생각을 하시고 성령님이 마음의 생각을 살피시고 성령님이 의지가 있으시고 성령님이 어떤 일을 금하시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허용하시고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성령님이 사랑하시기도 하고 성령님이 심지어 슬퍼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또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인격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성령님이 하세요. 자, 그래서 성경이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28장 19절 가서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인격체는 세 분이 계시지만 한 하나님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들로가 아니라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런 식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Three times holy.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베드로전서 1장 2절 가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 다 여기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잖아.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하나님이 각각 하시는 일이 달라요. 구원 사역에 하시는 그 일. 그 일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성령님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예수님이 핏부리는 그런 일, 그걸 통해 선택받았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하고 아들 하나님하고 동등하다. 모든 면에서 성령님도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모든 면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한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다. 그러면 성령님도 예배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이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 가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려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 때 그 영, 하나님의 영이시라 할 때 그 영이 성령님이라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또 누구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가서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 이야기는 성령님은 본질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본성면에서 신성면에서 모든 면에서 아들 하나님과도 동등하신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한 하나님 안에서 이 세 인격체는 각각 독특한 사역을 맡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아들 예수님께로 부르시고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부르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말로 그렇게 표현 안 해.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우리의 속에 들어있는 그 신학 속에는 한 하나님,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다. 이 생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 이제 좀 성장했어요. 성장한 사람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꼭 아버지라고 표현했고 본인은 그러면 아들이, 진짜 아들, 그렇죠? 이렇게 될 때 그 의미가 아버지와 아들이 모든 면에서 동등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 이거를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 표현을 그렇게 예수님이 많이 사용했다. 자, 요한복음 이제 4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아주 주의 깊게 참된 예배의 대상을 밝히 보여주셨어요. 그 여인에게.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 신약과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한 하나님은 모호하고 불분명한 그런 분이 아니고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지 않았습니다. 예배책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가서 보시면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도 나오고 요한의 그런 말씀에도 이 서신서에도 나오고 꼭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 나올 때 그 아버지가 나올 때 그 아버지 나오면은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종속이 돼 있는 한 단계 낮은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 아들이 모든 면에서 동등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걸 꼭 고백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는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서 뭐 다른 모든 뭐 무슨 이단 종파들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이런데 다 뭐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그게 다 가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예배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결코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가성 여인에게 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신 거다. 또 동시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을 하고, 말로 우리가 성령님께 예배 드린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는 삼위일체 그 한 하나님의 한 인격체이신 그 성령님께도 동일하게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그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통해 아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이제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성령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다. 이거를 오늘 좀 신학적으로 깊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좀 오후에 남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 정도 조금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